예, 고린토 전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얘기하고 있죠.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떠냐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면 사도회에서 결의한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에 대한 문제였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야고보입니다. 그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 어떤 구약의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럼 할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했지만, 이것도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음식이라는 거를 교회가 약간 다른 민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유의 이 결정상, 세 가지 결정사항은 유다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사실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나머지 유다인들은 원래대로 다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음식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활과 그 순환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초대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인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하는 계명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관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일단은 복음서에서는 거의 하신 적이 없죠. 외려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없다, 외려 사람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교회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교회도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이렇게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어떤 또 길을 찾아가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가 바라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과 바울사도가 바라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은 전혀 다르다. 초대교회는 그 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 안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관점이 좁을 수밖에 없고, 바울은 세상 어딘 모만데를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조차고 지금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을 다 뭐 훑고 다니니까 온 세상을 다니는 걸 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관점이라는 건 훨씬 더 넓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이 그 초대교회의 관점이 바울 사도의 관점을 사실은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런 차이점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자기가 고민한 걸 교우들에게 다시금 씹어서 소화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현지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뭐 그런 얘기 많이 일하다 보면 막 현장에서의 상황을 너무 이제 본사에서 모른다. 본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현장도 모르면서 본사에서는 뭐 아주 또 중앙에서는 뭐 또 본부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현지 상황도 안 나와보고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바로사도 어차피 우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하느님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진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오로지 하느님은 신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믿음인지 그리스도교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고 신은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4절을 보면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라는 것과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제 그걸 모르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심이 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라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의 관점입니다. 단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그런 사정을 잘 살피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을 보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사도의 결론의 바탕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아주 지혜로운 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 구약의 전통을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말씀 소화가 안 됐고 구약의 전통 중에 뭘 욕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다 이제 그 정결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뭐 자기 신앙이 우상은 없다 하느님 오히려 한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에 깊이 있게 빠져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네 옆에 있는 형제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 옆에 있는 형제의 그 사람의 신앙은 우상 여전히 우상이라는 건 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네가 먹었으면 옆에 있는 형제가 너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그 형제의 약한 신심을 위해서 너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럴 때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가 뭐 각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저는 바로사도의 이 해석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각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기가 나오는 주된 통로는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고기가 지금처럼 너무 막 흔해가지고 막 공장에서 막 이렇게 막 잘라내서 계속 나올 정도로 막 흔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 귀한 고기가 나오는 거는 거의 신전을 통해서 나오는 거 받쳐졌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귀하기도 했거니와 시장에 나오는 많은 고기들이 신전에서 제물로 받쳐지고 다시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집에서 식탁에 고기를 올렸다라고 하면 그 고기는 거의 10중 8구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올라오게 되는 판매 구조 또 식문화의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고기를 먹으면 거의 뭐 무조건 이거는 일단 신전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 바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안 한다면 거의 그러니까 지금 채식주의자가 안 되는 이상은 고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의 결정을 넘어서는 자신의 신학적인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면 굳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먹지 말고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배려를 해서 나중에 혼자서 조용히 먹으라라고 이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우상에 바친 음식,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우상에 바친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신앙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계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셋째 문제는 그리스도교 남녀 교우가 전례 때 갖춰야 될 합당한 몸가짐과 성찬례 올바른 거행입니다. 11장 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여기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먼저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의 공적 예배 때에, 그러니까는 그 식탁 자리라고 하는 그 지금 우리로 지금 미사 때에 여성과 남성의 차림새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복장을 하고 여자는 여자 복장을 해라라는 아주 당시로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너울로 반드시 가려야 된다. 공적 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관습은 그래서 바오로 시대에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었고 바오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방인 신전 예배 때도 그 신전 예배 때 여자들이 그 신전 예배를 가면 머리를 가렸는데 그 이교도의 관습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예배 때도 그대로 해라 라는 거죠. 고린도 1서 11장 5절 6절 보면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도 분명히 뭐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서에서요. 뭐 어쨌든 뭐 바오로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의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무분별함을 이제는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당시에 남녀에 대한 관한 시대적인 색깔이 너무나도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미사의 공적 전례 독서에서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바오로서의 이 권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미사 때 읽기에는 조금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서를 읽을 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도 상당히 가부장정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버지의 재산, 자식들도 아버지의 재산이었죠.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 재산인 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어떤 뭐 선의 지방길의 결혼의 어떤 뭐 바탕이 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어디로 보내지? 그래서 내 재산을 어떻게 불려갈까라의 문제지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날까 이런 고민은 전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문제라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그 시대 때 관점에서 바오로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굳이 바오로사도는 이럴 줄 몰랐네. 바오로사도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이런 부분을 보고 해석하시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그 시대를 보고 바오로사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건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문제가 성찬례 거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토 교회 일부 지식층, 또 뭐 지식층이랄까요? 또 일부 부유층은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화려한 만찬을 한 겁니다. 고린도 1장 11절 보면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찬례를 거행할 때 지금은 우리가 성체 여러분들이 어떤 주일 헌금으로 마련된 포도주와 빵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음식을 나눕니다만 영성체를 합니다만 그때는 성찬례를 치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갖고 왔다가 이 음식을 많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갖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갖고 온 걸 너무 많이 먹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미리 먼저 모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끼리 먼저 다른 집에서 잠시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배불리 취한 다음에 배부르고 만취해가지고 성찬대 자리로 가는 거. 가가지고는 이제 남은 음식 조금 들고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표가 안 나겠습니까? 왔는데 이제 막 취해서 오고 막 배불러 오고 막 나는 배부르다고. 바울사도가 그 꼴을 보고 거의 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바오로사도가 이제 비판을 하고 다그치는 거죠. 이게 무슨 성찬례냐라고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 때 가진 이 만찬은 점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연애의 성격을 띠게 돼버린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 싹 먹고 나머지 빵 조가리, 포도주 조금 갖고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찬 내내 고향에 전에 배불리 먹고 마시고 심지어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까지 생겨서 성찬 내내 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라는 게 이제 바울사도의 해석이 되는, 판단이 되고 이제 야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토 전서가 너무나도 귀한 자료죠. 이 초대교회 때 또 바울사도가 선교하던 그 교회 때 어떤 상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모습만 보면 와 정말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린토 전서를 보면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는 건 똑같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 전서는 뭐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그 서간집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